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37장은 44장까지 한 맥락을 이루어 유다의 멸망의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행동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주전 597년에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그의 삼촌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인 것이죠.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시드기야의 왕권이 철저히 바벨론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이후에 그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게 되면 그는 늘 바벨론과 더불어 주변 열강의 눈치를 보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 담았어야 될, 그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했던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시드기야와 유다의 삶의 특징을 2절은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시드기야와 더불어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글 성경은 다소 그 시제가 강조되어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늘 그와 같은 태도를 지니면서 하나님을 반목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은 주목하여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아둔해진 상태에 유다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는 여우갈과 함께 그 선지자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과 당시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요청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웠었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당시 유다는 그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 사이에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 유다에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애굽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물러난 것이죠. 이때 시드기야는 애굽이 완전히 그 유다 안에 주둔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철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망을 담아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역시 그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시제를 조금 더 구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그 시점이 이제 막 애굽이 유다에게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직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원하는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이 갖기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모순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리 낯설진 않은 건 사실 이와 같은 경향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있기 때문이 아닌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시드기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원하는 것 혹은 우리의 문제를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이루고자 하는 바들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러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를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보면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셨던 것이죠. 시종일관 관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합니까? 기능을 원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돌아오라는 것은 삶의 자세를 바꾸어서 어떤 모습과 형태를 갖추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레미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회개와 돌이킴의 끝에는 그래서 한 사람의 괜찮은 삶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분명히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은 그 끝에는, 문제의 끝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나의 문제와 나의 원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순적인 시드기야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6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총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애굽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는 시드기야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셋째, 유다의 공격으로 바벨론 군대의 부상자만 남게 되더라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처절할 정도로 절망적입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보면 지금 원하는 것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응답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응답을 하신 것일까요? 9절에 보면 의미 있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스스로를 속여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새번역 성경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ESV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헛된 욕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드기야가 갖고 있었던 헛된 욕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혹은 바벨론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국제 정세의 어떤 흐름에 계산기를 끊임없이 두드려가면서 다른 무언가가 자신과 유다를 구원할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 시드기야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시드기야가 구해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식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 자신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6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들어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들어서라는 것이죠.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의 소망을 걸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목을 이루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심판만 하셨더라도 사실은 유다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응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곧바로 그 심판을 이행하시더라도 유다는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유다와 맺었던 언약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기도응답에 전혀 어떤 만족함이 없고 또 반복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레미야서는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취된 언약을 통해 오늘도 사실은 시드기야와 다를 바 없이 헛된 욕망을 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만족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방식들은 우리에게 헛된 욕망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의 실패를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오늘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로 자리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소망에 우리의 존재를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소망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헛된 욕망이 아니라 주님만을 쫓겠노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담겠노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와 또 우리에게 앞둔 사역들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